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한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미한 재개회의에 참석해 TPP와 같은 FTA 확산과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 무역체계 강화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도 이미 TPP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협력국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안보와 경제 그리고 굳건한 미한 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창완 취한 중국 국방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회연설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계 개선과 안보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창완 취한 국방부장은 또 중국은 아세안 국방기관들과 대화와 협력을 원한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고 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국과 일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 연기 계획에 대해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미국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 9,800명을 내년에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며 2017년 1월까지 5,5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내년 말까지 필수 병력 1,000여 명을 제외한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탈레반 대변인은 B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도 아프간 점령군에 대한 탈레반의 항전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이 난민 사태와 관련해 터키와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난민 대책을 논의한 뒤 터키에 예산을 지원하고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을 함께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선 시리아 난민 200만 명이 유입돼 있는 터키에 난민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럽으로 여행하는 터키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터키는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로 터키에 집결한 난민들은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에 도착한 뒤 유럽으로 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가리아와 터키 국경 지역에서 어제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국경을 무단으로 넘는 과정에서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미군 등 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넘긴 용의자를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코소보 출신의 용의자 아르디트 페리지가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됐다며 그는 코소보 해커 보안이라는 이름의 해킹단체 지도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미군과 정부직원 1,351명의 이름과 이메일 정보, 집주소, 전화번호 등을 해킹해 ISIL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SIL은 지난 8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해킹한 미국인들의 신상 정보를 올린 채 테러 위협을 가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네팔에서 최근 새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 과정에서 40여 명이 사망한 가운데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이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네팔은 지난달 20일 전국을 7개 주로 나누는 연방공화제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역의 마데시족과 타루족 등은 새 헌법대로 주간 아니면 자신들은 배제된다며 부족 중심으로 주를 다시 나눌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지난 두 달 동안 최소 45명이 사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원칙과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모든 한반도 구성원이 자유와 존엄을 보장받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 KF-X의 핵심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게 될 남측 상봉단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국적으로 맑고 아침 최저 2도에서 14도, 낮 최고 18도에서 26도로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통일과 국제 공조를 통한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핵 개발이 모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가진 연설과 문답에서 통일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모든 한반도 구성원이 자유와 존엄을 보장받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한반도를 만드는 궁극적인 길은 통일입니다. 통일은 분단된 한반도를 기회의 땅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평화의 산파가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이 한미가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수호 등 인류 보편적 가치의 굳건한 보루이자 번영의 촉진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면하고 창의적인 남과 북의 주민들이 힘을 합쳐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호응하지 않은 채 계속 고립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며 안타까움도 나타냈습니다.
베트남, 미얀마에 이어 쿠바까지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고 있고 이란 핵 협상도 타결되었지만 여전히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고립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부의 이런 행태를 돌이키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칙과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도발을 하지 않는 건 한미 연합 방위력과 국제 공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도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억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한미의 강력한 연합 그 방위력뿐만 아니라 또 그 북한 핵 문제나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까지도 북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이런 국제 어떤 공조가 이제 억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북한으로 하여금 결국은 그 어떤 도발도 핵 개발도 이게 다 무용지물이다. 이 전략적으로 전혀 그 도움이 안 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것을 좀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 가장 그 좋은 길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 또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어떤 그 원칙이 있는 대응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 도발과 보상 또 도발하면 또 보상하고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회복과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 교류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농촌을 복합적으로 개발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원을 계속하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어떤 것들은 거부해 어려움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11월 초에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 중 3국 정상회의 등 새롭게 시도되는 다양한 형태의 3자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일 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래의 지향적 발전 방향을 깊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중 3자 협력도 새롭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됐던 한국인 할머니들의 문제가 진전돼야 양국 정상회담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이 국제보건과 개발협력, 기후변화, 평화유지활동, 다양한 인도적 지원에서 전례 없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한반도 남역에서 많은 기적의 성공 스토리를 만든 만큼 그 기적의 역사를 한반도 전역과 인류로 확대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연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부통령과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미국 부통령 관저에서 가진 오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등 재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평화 통일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통일의 우호적 환경 만들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도 북한 핵 문제의 시급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으며 한국의 방위와 한국민의 통일 열망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날 미 국방부인 펜타곤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장병들이야말로 한미 동맹의 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5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워싱턴 외곽에 위치한 미 국방부 펜타곤을 찾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한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펜타곤 의장대의 공식 의장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25분간 진행된 이 행사는 예포 21발 발사와 애국가 연주, 대통령 사열, 의장대 행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을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자권 전환, 사이버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커티스 스케퍼루티 한미연합사령관, 데이비드 시어 아시아태평양 안보차관보, 에릭 로젠바흐 국방부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펜타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양국 장병들을 만나 한미 양국의 장병들이야말로 한미 동맹의 심장이라며 악수를 나누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함께 가자고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국형 전투기 KF-X의 핵심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 소식을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 방문길에 오른 한민구 국방장관. 15일 오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만났습니다. 한 장관은 미국 측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KF-X의 핵심 기술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F-X 사업 성공을 위해선 전투기의 핵심 장비인 에이사 레이더 등의 체계 통합 기술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미국 측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카터 장관은 조건부 KF-X 4개 기술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기술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지난 8월 카터 장관에게 기술 이전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는 서신을 보냈지만 2개월이 넘도록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KF-X 사업 협력을 포함한 방산 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이어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도발에 대한 대처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진행과 우주, 사이버, 방산 등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된 소식을 모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UN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일본이 올해도 유럽연합과 함께 UN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올해 결의안에서 안보리에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주재 일본 대표부의 미나미 히로시 차석 대사는 14일 UN 총회 회의에서 북한에서 계속 중대한 인권 침해가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올해도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fore, Japan, together with the European Union, will once again sponsor a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RC.
미나미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여러 차례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미나미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도 안보리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the continuous and active engagement of the security.
안보리가 계속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는 등 역대 결의안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12월 18일 총회를 열어 이 결의안을 찬성 116표 대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나흘 뒤인 같은 달 22일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해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상 유엔 결의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기존 내용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토록 권고했던 지난해 결의 내용이 올해도 최소한 그대로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에서 나온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북한과 일본이 유엔 총회에서 과거사 문제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남북한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강력히 비판했고 일본은 이 문제가 이미 정리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리성철 참사관은 14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Far from apology, however, Japan continues to deny and vilify the crimes of sexual slavery.
일본이 오늘날까지 사과는 고사하고 전쟁 시 수많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동원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미화하면서 피해자들을 모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성철 참사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발표한 전후 70주년 기념 담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고의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범죄를 부인하는 국가는 나중에 같은 범죄를 되풀이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 참사관은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미나미 히로시 차석 대사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이미 정리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issues of compensation, property,
일본과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다른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등 세계 2차 대전과 관련한 배상과 재산, 청구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나미 대사는 일본과 북한은 지난 2002년 평양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한충희 차석 대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That the issue of the so-called comfort women still remain unresolved.
이 문제는 일본 정부가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한 대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화돼가고 있다며 일본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정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사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밝혀 후세에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숙입니다.
남북한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일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상봉 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나면서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총 12시간 동안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오는 20일부터 일주일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일정과 명단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1차 상봉 때는 북측의 96가족이 한국 측 가족들과 상봉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측에서 당초 97가족이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의 상봉 가족이 건강이 악화돼 한 가족이 상봉을 포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4일부터 열리는 2차 상봉 때는 한국 측 90가족이 북측 가족과 만나게 됩니다. 상봉 행사에 참가하는 한국 측 인원은 이산가족 650명을 비롯해 지원 인력과 한국의 취재진 등 모두 940여 명입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행사 기간 동안 개별 상봉과 단체 상봉, 야외 상봉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2시간 동안 헤어진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이 그동안 상봉 횟수와 시간을 늘리자는 한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다, 이번에 작별 상봉 시간을 1시간 더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이에 따라 작별 상봉 시간이 2시간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선발대가 지난 15일 방북해 북측과 세부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상봉 행사와 관련된 나머지 사항들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뭐 휴일이 없습니다. 협의하는 데는. 그러니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계속 그 전날까지도 꾸준하게 미진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예정입니다.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00년 8월 이후 20번째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북한이 교체 사실을 통보해온 북한 적십자 중앙위 강수린 전 위원장이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금강산에서 열린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인사들은 강수린 전 위원장이 이미 한 달 전에 당뇨 증세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적십자 중앙위 위원장을 리충복 씨로 교체했다고 한국 측에 통보해왔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과 인접한 중국의 단둥에서 두 나라가 공동 개최하는 종합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단둥에서는 중국과 북한 주민들의 무관세 교역을 허용하는 특별지대도 신설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조선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가 15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신개발지 궈먼항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4회째를 맞는 이 박람회는 올해 처음으로 두 나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국가급 행사로 격상됐습니다. 1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박람회에 북한에서는 예년보다 큰 규모의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북한 무역성, 외무성, 국제전람사, 만수대 창작사, 투자합영위원회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무역대표 등 400여 명과 100개 기업이 참가했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국가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무부, 외교부, 문화부, 여유총국 등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상품 전시교역, 무역상담, 문화교류, 관광협력 등 4개 부문에 걸친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열렸습니다. 북한과 중국 외에 타이완, 파키스탄, 몽골, 이집트, 러시아 등 10여 개국의 기업들도 참여했습니다. 한편 궈먼항 광장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주민들이 관세 없이 국경 무역을 할 수 있는 호시 무역구도 개장했습니다. 호시 무역군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 20km 이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교역할 수 있으며 하루 8천 위안, 미화 1,260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됩니다. 아직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은 상태이며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시 무역은 중국 정부가 자국의 변경 지역들이 인접 국가들과 원활한 교류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행하는 변경 무역 제도의 하나입니다. 앞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남양과 마주한 중국 지린성 투먼시가 지난 2010년 북한 주민들의 무관세 교역을 허용하는 호시 무역 시장을 개장했지만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개장식 날 하루만 문을 연 뒤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평양에서 달러를 자유롭게 쓰면서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여성들을 목격했다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일본 언론인이 말했습니다. 지난 9월 말 평양을 방문한 일본 주간 동양경제 후쿠다 게이스케 부편집장을 VOA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후쿠다 게이스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언제 북한을 방문하셨고 평양에서 어떤 인사들을 만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2012년 이후 1년에 한 번씩 방문을 해왔는데 올해도 현재 상황을 알고 싶어서 방문했습니다. 면담이 시리현된 기관 인사들은 해외 경제성 산하의 조선경제개발협회 담당자 그리고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담당자의 말로 들었습니다.
9월 말이면 북한이 노동당 창건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빴을 것 같은데요. 평양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평양에선 사람들이 예년보다 좀 바빠 보였고 평양 시내의 그 분위기가 화려한 분위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인 27일에 평양 시내를 흐르는 대동강, 보통강 주변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나 술을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북한 경제가 지난해 1%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자신의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직접 뭐 경제 성장률이 어떠냐란 그런 것은 못 들었습니다만은 평양 시민들의 생활 상황은 작년보다 더 좋아진 것으로 봤습니다. 평양만 보면 1% 성장은 좀 낮은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 전환회로 가봤는데 작년보다 참가한 북한 기업도 또 참가하는 그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시민들의 소비력도 높고 특히 여자들이 화장품, 건강식품, 일용품 등 많은 물건을 사들이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충 그 물건 값이는 20불부터 50불 아니면 100불 정도의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랑회 회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지금 전랑회에 와 있는데 화장품이 너무 싸다. 너도 필요 하나라고 외치는 여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많아서 사람 어깨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때로는 부딪힌 여자들끼리 그 싸우는 모습도 봤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백화점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광경을 평양에서도 봤습니다. 그 시내 인민대학 학습당 가까이 있는 보통강 백화점도 가봤습니다. 거기서는 물건도 가득히 진행되고 국산품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식품, 일용품 70% 정도는 국산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도 별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봄 가뭄이 있었고요. 또 함경북도 나선시에는 홍수도 발생했는데요. 북한의 추수, 즉 알곡 생산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정확한 숫자를 알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못 들었습니다.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담당자 말에 의하면 2013년 알곡 생산량은 516만 톤, 2014년은 가뭄도 있었으니까 560만 톤으로 좀 떨어졌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가뭄의 영향으로 모내기를 두 번, 세 번 할 수밖에 없는 지방도 있었답니다. 그러면서도 모내기가 잘 된 지방은 지금 작황은 괜찮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가뭄 기간 중 이동하면서 보이는 논밭에서는 쌀이나 옥수수가 보였는데 제가 보기엔 작황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사정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괜찮았습니다. 호텔에서는 정전이 거의 없었고 밤에도 평양 시내는 예년보다 가로등들이 더 밝아졌습니다. 기후가에서 교통신호도 조지되었습니다. 그것도 사회 과학원 연구연구소 담당자는 그래도 강우량이 작아서 수력발전으로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조작 사정은 계속 긴장한 상태이고 수력에 더해서 화력발전소의 확장, 설비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영에너지 생산에도 노력 중이랍니다. 제가 보기엔 시내 주택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집이 또 늘어났고 전력 부족에 대해 가정마다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평양의 물가와 환율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른바 공정 환율은 1불 106.37 북한원. 이것은 보통강 호텔에서 온 환율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는 1불 99.78원이었습니다. 보통강 백화점에서 본 시장 환율, 즉 실질 환율은 1달러 8.400원. 작년에 1불 7.600원 정도였습니다. 물가는 과자나 생선의 통출인 것 같은 것은 1불 이하로 사를 수 있고 옷도 아도니온 정도라면 5불부터 10불 정도였습니다. 호텔에서 산 생물은 30원 아니면 40원 정도였습니다.
북한의 그 농장과 기업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장소를 방문하셨고 현황이 어떤지요?
예, 공장의 경우에는 전리마 제강연합기업소 그리고 대동강 과물종합가공공장을 봤습니다. 농업에서는 황천 남세 전문협동인원장 그리고 평양 남세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그 보전 담당 책임제의 지금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그 농장에서 그 들은 이야기는 농장도 그 연구소도 둘 다 생산량이 30% 40% 정도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내해준 농장 기사장의 말을 하면 확 늘었고 놀랄 정도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 30% 40%의 생산량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담당자에 확인해봤는데 그 늘어난 것은 평균적인 성과라고 하기는 어렵고 평균 효과는 그것보다 떨어진 수준이라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외화 유치를 위해 지난해 경제개발구를 13개를 만들었는데요. 외화 유치가 잘 되고 있나요?
조선경제개발협회 담당자는 경제개발구에 관해서는 현재 상황은 평양 북도의 총수 관광개발구에서 개발업자가 선정되고 북한에서 말하는 하부구조, 즉 인프라 정비가 진행증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간도의 무봉국제관광특구를 비롯한 세 군데 개발구에서 인프라 정비를 위한 기업 선정 작업이 진행증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전대로 진행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발에 선행되는 청수 관광 개발업에 관해서 중국의 개발 기업이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참가했다는 설명 들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나 울란, 베트남 기업도 투자 위향을 발휘하거나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는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평양의 중국인 관광객은 전에 비해 좀 줄었나요?
계속 많은 중국 여행자 관광객들을 봤는데 제가 좀 방문한 데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별로 그 중국인 관광객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확 늘었습니다. 가끔 중국 관광객은 별로 못 봤지만은 뭐 보통 뭐 서양 사람들을 이른바 이런 서양 사람들 뭐 아마 유럽에서 온 사람들인 것 같은데 많은 외국인들을 봤습니다.
북한 당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대외 개방에 나섰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는 말하지 않지만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회과학원 담당자도 모든 것을 국산화하고 그 경제 활동, 경제 활동에 있어서 그 생산되는 물건은 다 국산화하고 자기 자원과 힘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설명을 하지만은 이것은 무역이나 그런 거 세계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경제라고 하지만은 이 설명과 같은 움직임이 북한 경제에 있어서 주류가 되고 뭐 경제 대외 개방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쿠다 게이스케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9월 말 평양을 방문한 일본의 주간 동양경제의 후쿠다 게이스케 부편집장으로부터 북한 경제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국제여성봉사단체인 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가 탈북 여성들을 돕기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해 그 수익금으로 탈북 여성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서울역사 박물관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서울, 한양, 광주, 무진 등 다양한 현수막을 단 간이 판매대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요. 이곳은 탈북 여성을 위한 기부금을 마련하려 연 소롭티미스트 마켓입니다. 국제 소롭티미스트는 여성들로만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자원봉사 단체인데요. 국제 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에 최오란 총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소롭티미스트는 1921년 그 미국 오클랜드 주에서 전문직 여성들 80명으로 구성해서 소외계층의 여성과 소녀를 돕는 그런 단체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3만여 명이라는 많은 회원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순수 봉사 여성 단체입니다. 한국은 내년이 50주년입니다. 1966년 서울 클럽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33개 클럽에 7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번 소롭티미스트 마켓은 그 50주년 기념 행사 중의 하나로 여러 어려운 환경에 여성과 소녀를 돕고 있지만 그중에서 메인 테마로 우리 탈북 여성, 그 세트민 여성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면은 그런 가족과 상봉하고 하는데 그게 바로 통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염원이기도 하지만.
탈북 여성을 위한 소롭티미스트 마켓. 서적에서부터 각 지역 특산물, 여성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이며 옷가지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에세이고는 많이 팔리네요. 그리고 이제 방문하는 아이들 중에 이제 시설이 있는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동화책을 직접 읽어주고 How do you feel today? 오늘 어떻게 느꼈니? 이렇게 물어서 해피하다, 익사이트하다, 또 슬프다, 샤이, 부끄럽다 이렇게 다른 감정들을 좀 예. 물어주고 책을 읽어주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들은 어떻게 기증받으신가요?
지금 저희 듣기로는 세 군데에서 기증을 해주셔가지고 영어 스토리북들과 그다음에 인문 교양업 그다음에 실용 예, 처세수까지 다양한 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도 저희들이 함께 나눔에 참여해가지고 함께 가야죠. 저희 친정 부모님 고향도 평양이세요. 그래서 저도 정말 통일에 대한 예, 소망이 큽니다.
특히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한겨레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통일 햇살 고구마는 그 정성과 맛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겨레 고등학교의 신호래 교감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한겨레 고등학교는 2006년에 개교가 됐고요. 탈북 청소년이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이제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학교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정부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58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이런 그 노동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아주 잘합니다. 대개 이제 탈북 청소년들이 받기만 하지 베풀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 막상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러지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아이들이 잘합니다.
한겨레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이 고구마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그동안 북한 주민들과 라오스 국민들을 도와왔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탈북 여성들을 돕는 데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고구마는 통일 햇살 고구마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 고구마를 팔아서 그 기금으로 북한 어린이 돕기라든가 예, 라오스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라오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탈북에서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와요. 그래서 라오스를 거쳐오면서 많은 고통이 있어서 라오스로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오스가 북한하고 사회 환경들이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고구마 판매한 수익으로 라오스 이제 저수지 만들어주기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썰옵티미스트 마켓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는데요. 필요한 물건도 구입하고 탈북 여성들도 도울 수 있어서 기꺼이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골고루 다 있네요. 없는 거 없이. 예쁜 악세사리도 있고 몸에 좋은 이런 고추장도 있고 그리고 연잎차도 있고 네. 뭐 김부각도 있더라고요. 뭐 남는 거로 뭐 탈북 여성들을 도우니까 좋은 곳에 쓰이니까 더 의미가 있죠. 제가 사서 그런 좋은 곳에 쓰인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소롭티미스트 마켓의 수익금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에 기부돼 그곳에서 탈북 여성들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인데요.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통일 나눔 펀드는 이제 정부의 공식 기부금 모집 단체고요. 이제 통일과 나눔 재단이 모집 운용하는 기금이 이제 통일 나눔 펀드입니다. 그래서 기금은 공평한 심사를 거쳐서 남북 간 교류 협력 강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지원되고요. 기금은 재단 이사회 산하의 기금 운용 위원회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북한 어린이 돕는 일과 보건 향상시키는 일 그리고 남북 간 지역 결연 사업, 이산 가족 상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게 뭐야?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상봉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 상봉을 앞둔 남쪽 이산가족들의 사연이 한국 언론에 소개가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 하루하루를 애태우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며칠 후에 금강산으로 향하는 남쪽의 이산가족들일 겁니다. 오늘 북측 이산가족 96가족과 만나게 될 남측의 상봉단 394명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과 동시에 이들의 평생 안고 살아왔던 각가지 사연이 소개돼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 소개된 사연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뭐 신문 기사로 온라인 뉴스로 텔레비전 방송으로 남쪽 이산가족들의 사연이 연이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연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북측의 최고령 이산가족인 88살 최훈식 씨를 만나는 88살의 부인 이옥연 씨입니다. 만나면 말이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는 모습이 사람들을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남들은 모두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자신은 한 번도 아버지 이 석자를 불러본 적이 없다는 최의양 씨. 북측에서 나올 아버지 생각에 목이 메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줄 알았다는 80 넘은 아내가 남편을 만나고 인민군에 징집돼 북으로 끌려간 형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에 사망신고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73살의 송병옥 씨의 사연도 눈시울을 적시겠습니다.
참 이 사연이 없는 이산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다들 안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은아버지를 만나는 조카 딸의 사연도 있습니다. 6살 때 전쟁 중에 헤어진 작은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찾고 있다는 소식에 71살의 이숙자 씨, 3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라며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계속해왔는데 지금까지 탈락하다가 이번에 상봉을 하게 됐는데 만나고 싶었던 오빠는 이미 6년 전에 숨졌고 올케와 조카를 만나게 된다는 한 이산가족 상봉자의 사연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하루빨리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산가족들의 소망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최고령자인 98살 구상현 씨 가족의 사연도 있습니다. 꽃신을 사서 돌아갈 거라는 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한을 풀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금강산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43살 된 아드님, 이 말로만 들었던 북쪽의 이복 누나들을 만날 생각인데 귀도 잘 안 들리고 기력도 없으신 이 노부의 상황이 더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네, 참 다들 눈물겨운 사연들입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길고양이를 돌보던 한 여성이 아파트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이 캣맘 사망 사건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용의자가 확인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일명 캣맘 증오 범죄가 아닐까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당국이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된 수사 결과로는 아파트 옥상에서 낙하 실험을 했던 10살 초등학생의 의도하지 않았던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이기심에서 시작된 증오성 범죄가 아니어서 다행이기도 했지만 10살 초등학생의 이 무심한 장난이 사람을 숨지게 했던 사건이어서 한국 사회가 더 놀라고 있습니다.
이 숨진 사람이 떨어지는 벽돌에 맞은 것인데 초등학생이 옥상에서 벽돌로 낙하 실험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에 용의자인 10살 초등학생과 또래의 다른 두 명이 옥상으로 올라가고 내려온 엘리베이터 영상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옥상에서 사고 현장에 떨어진 벽돌도 발견했었고요. 어린아이 것으로 보이는 신발 자국도 있어서 과학수사를 의뢰했는데 이 용의자의 것으로 오늘 아침에 확인이 된 겁니다. 용의자를 포함해서 어린이 3명은 사건 시각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도 떨어뜨려보고 돌멩이도 던져보고 하면서 물체에 따라서 얼마 만에 땅에 떨어지는가를 실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벽돌을 아래로 던졌고 나중에 누군가가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이후 무서워서 부모에게는 말하지 못했고 그 부모 역시 자신의 아들이 던진 벽돌에 다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경찰의 수사를 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로부터 자백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여러 가지 정황과 진술상 어린이가 벽돌을 아래로 던진 자체는 살해 의사가 없다. 이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누군가가 벽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 뭐 이런 식의 미필적 고의로 벽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인데요. 만약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이 용의자가 10살, 그러니까 14살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국의 법입니다. 하지만 자녀 보호, 관리 책임이 있는 부모가 연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상황인데요. 경찰은 용의자인 10살 초등학생이 이 혼자 벽돌을 던졌는지 아니면 동행한 다른 어린이들이 이 일에 가담했는지 이것을 가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국 고등학생들 사이에 아랍어 배우기 열풍이 일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볼까요?
네. 대학 입학 시험인 대학 수학능력 시험 외국어 과목으로 아랍어를 선택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서 이 소식이 화제입니다. 대학 수능 시험일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바짝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있는 때인데요. 아랍어 공부 열기가 일반적인 다른 과목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양상의 열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한국에서 고등학교에서 아랍어를 제2 외국어로 가르치는 학교는 전국에 단 3곳뿐입니다. 그런데 대입시험에서 제2 외국어로 아랍어를 응시하는 수험생 전체 9만 7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6%가 아랍어 시험을 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우지는 않지만 시험을 보겠다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아랍어 열풍을 알아봤더니 그 이유를 알고 난 한국 사람들 아주 씁쓸하다는 반응입니다.
아랍어 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들이 느는 이유, 이것이 궁금하군요.
네. 다른 외국어 과목에 비해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과목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성적을 가르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탐구, 사회, 탐구 과목, 외국어 영역까지 각 과목별로 몇 등급을 받는가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아랍어 시험에서 50점 만점에 25점, 절반만 맞으면 1등급이 나왔습니다. 2등급은 19점만 받아도 2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요.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베트남어 등 다른 제2 외국어 과목은 40점대 중반이 나와야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의 수험생들 중 상위권 학생들은 외국어 영역의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배우지도 않는 아랍어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랍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별로 없다고 했고요. 시험 치는 사람들은 늘고 그러면 수험생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게 되나요?
한국의 그 EBS 교육방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랍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 학생들은 성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과외나 학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대규모 아랍어 강의도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학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학원 다닐 여력이 안 되는 학생들, 교육방송만 보거나 그냥 무작위로 찍어서 점수가 얼마가 나오는지 시험하는 그 찍기 신공에 열중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지금 한국 수험생들에게 아랍어 복번, 그러니까 로또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터키군이 시리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비행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이 인도네시아와 55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사업 계약을 정식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리아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죠. 이 터키군이 자국 영공을 침범한 비행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는데 최근에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터키군이 오늘 격추했다고 발표한 비행기가 러시아 군용기인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요. 터키군은 오늘 시리아 접경지역 영공에서 비행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비행기라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이 비행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고 세 차례 경고했지만 계속 비행함에 따라 격추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또 이는 나토 교전 수칙을 준수한 것이고 앞으로도 자국 영공을 침범하는 비행기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교전 수칙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형태의 비행기인지도 모르는 건가요?
터키군이 추가로 발표한 내용은 없는데요. 하지만 터키 언론들은 터키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격추된 비행기가 무인기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시리아 쪽에서 터키 영공으로 3km 정도 진입해서 비행하다가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자국 비행기가 격추됐다고 확인한 나라도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의 자국 영공 침범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력히 항의했었는데요. 당시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서 항의를 했고 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직접 러시아의 이런 행태가 터키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나쁜 기상 조건 때문에 실수로 자국 전투기가 터키와 영공에 들어온 것이라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터키 총리는 앞으로 또다시 외국 국적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할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교전 수칙에 따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었고 이런 가운데 오늘 터키군의 비행기 격추 발표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아직 러시아 비행기였는지 러시아가 확인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 아니고 다른 나라 비행기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시리아에서 지금 내전이 여러 해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는 2주 전부터 이제 시리아에서 공습을 시작했고요. 미군은 지난해부터 또 연합군을 이끌면서 시리아에서 ISI를 겨냥한 공습을 해왔는데 미군도 무인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도 최근에 시리아에서의 공습을 시작하면서 정찰을 했고요. 또 시리아 군용기일 가능성도 있는데 과연 어떤 비행기가 격추된 것인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미군이 조금 전에 러시아 무인기가 격추됐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의 발표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북부 주요 도시 알레포에서 반군에 대한 대규모 공세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최근 주변에 병력을 집결시키면서 공세에 돌입할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요. 오늘 시리아 내부의 소식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정부군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러시아 전투기들이 오늘 오전부터 알레포 서부와 남부에서 집중적인 공습을 가했고요. 이어 시리아 정부군과 이란의 지원 병력이 지상작전을 개시했다는 겁니다.
네, 알레포가 어떤 곳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시리아 북부 알레포주의 주도고요. 또 시리아 제2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후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가장 치열했던 곳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는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각각 일부를 점령하고 있고요. 또 최근 시리아 정부군의 반군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면서 반군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도 알레포 북부 일부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정부군이 알레포를 탈환했다면 시리아의 반군은 타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일단 공세를 시작했기 때문에 반군이 얼마나 저항할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반군은 최근에 이 ISIL에도 공격을 받고 또 시리아 정부군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미국과 연합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알레포가 시리아 정부군의 손에 넘어가거나 ISIL이 점령지를 확대하고 반군이 위축될 경우에 대규모 난민 사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와 55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사업 계약을 정식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 알아볼까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중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을 제치고 첫 고속철 사업을 따내게 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모두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철도 총공사를 중심으로 한 중국 기업연합 컨소시엄과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이 자카르타와 반둥 간 150km의 고속철 사업을 추진할 합자회사 설립 계약을 오늘 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대 55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고속철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남미, 유럽에서도 이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과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 쪽으로 거의 기우는 듯 했다가 몇 달 전에 다시 이제 사업을 처음부터 백지화하고 사업 선정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일본에도 좀 희망이 있는 듯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얼마 전 중국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걸 발표하면서 일본이 크게 실망을 했었죠. 특히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에 방미 기간 중에도요 미국 서부에서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합자회사 설립을 타결을 지었고요. 또 곧 있을 영국 국빈 방문 기간에도요 이 고속철 사업을 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중요한 의제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해외에서 수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중국이 그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유럽 또 중남미까지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일대일로 사업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육상과 해상으로 이 과거의 실크로드를 다시 재현하는 그런 경제 네트워크, 무역망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특히 이런 이 실크로드 정책에서도 이 중국의 기술로 지어진 고속철을 아시아 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앞으로 추가 사업을 따내는데도 유리한 입장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처음으로 고속철도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계약을 따낸 지역은 이 구간은 자카르타와 반둥 구간 한 150km 정도의 구간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이 반둥을 지나서 이 수라바야까지 총 연장 860km의 고속철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중국이 이번에 첫 사업을 수주한 만큼 앞으로 남은 사업 수주에도 유리한 입장이 됐고요. 특히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최근에 무역 확대 또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그런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양국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도 중국이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요. 또 양국 교역액은 2020년까지 1,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미국 이야기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동네의 스포츠 단체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부모들과 코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